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의 의심과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여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복되고 또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의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1년 만에 정말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과 함께라면 정말 예배당 청소를 하고 살아도 감사하겠구나. 또 교회 안에서 그냥 봉고차 운전만 하고 살아도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살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내 생각이나 이런저런 형편들을 이기고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얼마 이후에 저에게도 이 구원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문득 너 정말 구원받았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지. 구원받았지. 제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한번 문득 그런 생각이 다시 나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그 다른 모든 것보다도 교회 인도와 함께 이렇게 신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지. 한 번은 이른 새벽인데 눈은 뜨지 않았지만 막 의식이 이제 깨어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너 정말 구원받았냐? 이제 이런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아, 그래.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지. 근데 이어서 또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래, 구원에 의심되는 생각이 일어나냐? 네가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왜 의심되는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냐? 이런 의문과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 보니까 너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뭔가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찾아왔습니다. 아, 그때 굉장히 제가 충격이 됐습니다. 막 당황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분명한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고 있다면은, 야, 이걸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야, 내가 이걸 못 믿는다면은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86년도 겨울 수양회가 부산 해운대 예식장에서 큰 장소를 빌려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 수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수양회를 참석해서 이제 그룹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교제에 가니까, 아, 이 형제님,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한번 간증을 한번 듣겠습니다. 구원받은, 제사함받은 간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고 간증을 쭉 너무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막 구원에 의심되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서 제가 막 고민입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지 제가 굉장히 좀 또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하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 그룹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구원의 의심이 들어보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한 30명 가까이 앉아 있는 분들이 우르르르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구원에 대한 의심드는 생각 자체가 안 나야 그게 믿음이지. 또 정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의심드는 생각이 날 수가 없지. 그런 생각 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구원을 받고도 의심되는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는 거구나. 근데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손을 안 든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여기 손을 안 드신 분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그런 구원에 의심되는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구원에 의심되는 이런 생각은 홍역과 같이 옛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홍역을 거쳐야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거듭난 이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의심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룹 교제가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나도 이런 의심이 들었었고 나도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었고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 마음의 어떤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얼마든지 구원의 의심은 우리에게 들어질 수 있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생각이나 의심은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구원을 안 받은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저희들 교회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에게 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쭉 드리니까 저에게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어요. 그래, 형제님. 형제님 생각은 항상 옳죠. 형제님 생각은 틀린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종종 변하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니요. 하나님 말씀은 옳죠. 또 변하지도 않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내 생각이 늘 변하죠. 틀릴 때도 많고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변치 않는 거 맞나요? 아, 예.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도 없고 또 틀릴 수도 없는 거지요. 내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씻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또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형편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변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늘 형편에 따라서 때때로는 내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변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죠.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했고, 영원히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 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죠. 예,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리고 이 말씀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아이고, 안 변하네요. 안 변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깨끗함을 얻은 것, 이것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변할 수 없습니다. 그날 쭉 말씀과 내 생각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한 적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데, 내가 내 감각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내가 속았었구나. 내가 내 생각에 영향을 받았구나. 너 구원 받았어? 받았지? 또, 너 진짜 구원받았어? 아, 받았지. 근데, 왜 구원받았다 하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 너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 보니까, 넌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아, 그게, 어이구야. 여러분, 사단은 정말 간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고 깨끗게 해 놓으신 그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형편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형편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감각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들 그 교회 사택에 있었던 청년 자매와 이웃에 있는 우리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도 잘 알고 있는 형제인데, 귀한 형제인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딱 갔다가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인사를 하러 와서 그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결혼을 했는데요. 실감이 안 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와 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조금 한달 정도 지났을까? 그때쯤인데, 문득, 제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누구지? 근데 이미 저는 결혼을 했고, 제 아내가 돼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렇게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이 되면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또 결혼했다는 실감이 나야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한 겁니다. 부부가 된 겁니다. 문득, 누구지? 해도, 내가 문득 누구지 한다고 해서 그 순간은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순간적인 내 생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속는 것이 결혼은 결혼했으면 결혼한 것이고 또 결혼했다는 실감은 결혼과는 별개인 겁니다. 결혼을 하고 또 결혼했다는 실감이 와야, 느낌이 와야 결혼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그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 의롭다. 영원히 거룩하고 또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변할 수 없는 또 변치 않는 진리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의롭고 영원히 온전케 된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언가 어떤 그 실감,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실감을 느껴야 될 것처럼 어떤 그런 어떤 감각, 느낌, 그런 어떤 조건들을 자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의 감각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각은 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몇 해 전에 태국에서 글로벌 캠프를 우리가 해왔었는데 그 캠프를 준비하는 팀으로 먼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캠프를 준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몇몇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태국의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행사를 이렇게 그렇게 챙겼는데요. 한 목사님이 아니 작년에 우리 글로벌 캠프 할 때 아니 그 저기 뭐야 호랑이 쇼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아니 호랑이는 안 나오고 여자들만 나오더만. 그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도 학생들과 함께 그 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새벽 그리고 오전 그리고 저녁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파타야 여러 곳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돌고래 쇼도 있고 또 코끼리 쇼도 있고 코끼리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큰 덩치의 코끼리가 그 물론 자전거도 커야 되겠죠. 아주 그냥 쇠로 크게 만드는 자전거를 막 세발 자전거를 코끼리가 타는 쇼도 보고 또 코끼리가 축구도 하고 여러분 악어쇼 같은 경우는 막 그 악어가 날카로운 입을 쫙 벌리고 그 이빨이 있는데 그 악어 입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또 그것도 가끔 사고는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보다가 그 조련사가 탁 그 머리를 빼내면 막 박수를 치는데 너무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거 쇼를 한다는데 이어서 타이거 쇼란 그리고 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돌고래 쇼, 코끼리 쇼, 악어 쇼, 그 다음에 타이거 쇼.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가서 이렇게 가만 앉아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연을 관람했는데 예쁜 태국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췄습니다. 손가락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가 전통 그 손짓 같은데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의상을 입고 나와서 또 춤을 추고 막 공연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나 계속 이렇게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 호랑이는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자꾸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쇼만 하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오늘 공연은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사회자가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뭐야? 아니 타이거 쇼인데 호랑이는 안 나오고 왜 여자들만 나와 있지? 저도 갸우뚱하면서 그렇게 온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랬는데요. 목사님도 그랬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옆에 계시던 선교사님, 목사님, 그 타이거 쇼가 아닙니다. 호랑이 쇼가 아닙니다. 타이거 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거 쇼라는 겁니다. 그냥 돌고래 쇼, 코끼리 쇼, 악어 쇼, 짐승들만 쭉 떼서 타이거 쇼 하길래 당연히 호랑이 쇼인 줄 알았는데 타이거 쇼입니다. 타이거. 여러분 태국을 타일랜드라 그러고 또 타이라고 그러죠. 바로 태국의 여자들의 쇼다. 그런 이제 의미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쇼 했던 그 여자들이 타이거 쇼라 말이죠 하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분들 여자들 아닙니다. 남잔데 여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또 몇몇 성전환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들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내가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구나.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구나. 내 감각, 내 느낌, 또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쪽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말씀보다도 앞선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온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올바른 믿음을 주고 모든 생각과 형편과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아닌 말씀보다도 먼저 온 세상에서부터 온 지식이나 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게 해서 우리 속에 세상에서부터 들어온 지식과 경험과 이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이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또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형성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영가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영가시는 아주 그 수중에서 교미를 하는 기생충인데요. 여러분, 이 영가시가 수중에서 교배를 해서 수십만 개에서 많게는 수천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2주에서 4주가 되면 그 유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알에서 깨어나서 유충이 되면 모기 유충에 이렇게 붙어서 모기 유충에 포낭된 상태로 이제 모기 유충이 올라올 때 같이 붙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메뚜기나 사마귀나 이런 곤충류들이 모기 유충을 잡아먹을 때 그 모기 유충과 함께 그 영가시 유충이 곤충들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곤충들의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곤충들 안에서 그 곤충들을 숙주로 해서 이제 자라게 돼요. 보통 사주에서 종류가 다양한데 20주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가시 유충이 성충이 되면 이제 그 곤충 안에서 다 자란 성충이 되면 뇌신경을 조절하는 분비물질을 이렇게 뿜어냅니다. 뇌신경을 조절하는 그 분비액을 뿜어내서 그 곤충의 뇌를 자극해서 물가로 가도록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는 그 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곤충들이 물에 뛰어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곤충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뇌신경을 자극하는 그 분비액의 조절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곤충이 뛰어들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연가시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교배를 통해서 수많은 알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말씀 아닌 이 세상에서부터 여러분 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저런 기준을 우리 속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지식이나 또 세상에서 또 육체를 통해서 경험된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짐승, 이 뱀이 간교한데 여러분, 하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속여서 또 이런 애매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었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먹지 말아라고 했지, 만지지 말아라 하는 것은 보태진 겁니다. 만지지 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말씀을 흐려놨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말씀이 서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말씀이 그 속에 서 있지 않으므로 말씀이 변형되고 또 더해지고 또 정확한 말씀이 아니한 애매한 표현을 하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뱀은 아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와 마음속에 심었고, 하와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안써 있으니까 그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처럼,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너무 좋겠네.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했습니다. 바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온 천하를 꾀는 바로 이 놈이 바로 사탄인 겁니다. 바로 마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바로 이 사단이, 간교한 사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이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도 달려들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한 줄 모릅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주리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되잖아. 이 돌로 떡이 되게 해가 먹어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돌로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되어서되 예수님의 마음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아들인 거다 보여야지 진짜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하려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또 금식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에서 떠나서 사탄의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너 하나님 아들 아닐 수도 있는데 만일에 하나님 아들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친히 하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 말씀보다도 더 분명한 믿음의 근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또 우리 보기에 그럴듯한 어떤 형편과 조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처럼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몇몇 목사님이 박옥수 목사님과 말씀을 이렇게 상담, 교제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돼. 우리를 다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돼. 의롭게 되어진 것을 보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못 가져. 믿음이 먼저야. 그리고 믿음은 말이야 어떤 형편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짧은 목사님이 교제해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제게 축복이 됐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형편 사이에 많은 형편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은데 이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를 얻어 의롭게 되어진 것을 보고 믿으려 하면 뭔가 형편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고 또 형편적인 조건을 보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 못 가져. 믿음이 먼저야. 믿음은 어떤 형편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참 그 종이 전해주신 말씀 한마디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축복됐고 그것이 형편에서부터 오는 거, 또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씀 아닌 모든 생각들을 하찮은 것으로 무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꼭 어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가장 확실한 말씀,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놓으셨는데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가장 확실한 그 말씀에 두지 않고 내 보기에 그럴듯한 어떤 조건이나 형편을 찾고 또 그런 형편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간교한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한 은혜와 분명한 말씀을 두고도 구원의 조건을 형편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했나,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아, 내가 얼마나 지금 좀 어렵게 됐나, 형편이나 자기의 조건에서 어떤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또 예수님이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였느니라. 기록되어서되. 여러분 참 이 기록된 말씀 기록되어서되 예수님의 마음에 기록된 정확한 말씀이 간교한 사단의 모든 궤계를 깨뜨리고 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리고 14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런데 그 이김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바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것이 흉악한 악한 사단의 궤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기록되어서되 말씀하셔서 간교한 그 사단의 모든 쾌계를 정말 시원하게 딱 깨뜨려버리신 것처럼 그 악한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에게도 세 번씩이나 시험을 해서 정말 실패했는데도 상대가 안 됐는데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시험해서 정말 그 예수님에게 다 이기지 못하고 완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간청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신성과 또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인데 또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입고 또 육체의 고난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을 틈타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근히 못 이긴 척하고 그렇게 우리 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을 안 겪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바로 베드로를 제자로 안 보시고 야 이거 사단이네 이거 마귀네 지금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거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것까지도 물리치시는 겁니다. 또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저가 이스라엘 왕이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못하네. 이스라엘의 왕이네. 그럼 지금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 남은 구원하더만 너는 왜 구원 못해? 내려와봐. 이스라엘 왕이면 진짜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여러분, 내려온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룬 대속의 은혜, 내려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려오면 믿겠노라. 여러분, 그리고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구원하시겠지. 만약에 저 십자가에서 구원 안 해주시면 저 진짜 참된 그리스도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죽으심이 우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자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구원해 주셔야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면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구원 안 해 주신다면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야. 간교하게 사단은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단은 정말 간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말씀에서 등지도록 떠나도록 각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미혹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